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비상구가 열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문을 연 남성은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승객들은 이 남성이 비행기에 타기 전부터 주변을 경계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첫 소식 배승주 기자입니다.
어제 제주에서 대구로 가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는 빈자리가 없이 꽉 들어찼습니다. 착륙 직전 비상구 문을 연 33살 이모 씨는 맨 마지막에 탑승 수속을 밟았습니다. 예약한 승객 한 명이 오지 않자 대기하고 있던 이 씨가 마지막 남은 비상구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비상구 시에 항공 의료인이나 이런 거 동의하시니까 그 자리를 배정해 드렸던 거죠.
그런데 승객들은 비행기 타기 전부터 이 씨의 행동에서 이상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행기에 오르고 나선 주변 사람들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요. 자꾸 주위를 자꾸 봐. 계속 뭐 두리번두리번 거리고. 눈빛이 너무 살벌했어요, 진짜.
그리고 200m 상공에서 비상문을 열었고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앉자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안전벨트를 푸는 거예요, 갑자기. 안전벨트를 풀고 열린 쪽 비상구로 매달리는 거예요. 갑자기 나가려고 하면서 우리를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이 씨의 집은 대구지만 제주에서 오랜 시간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직한 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장기간 탑승을 한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빨리 내리고 싶은 마음에 자기 좌석 옆에 있는 비상구 레버를 당겼다.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 등을 더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이번 사고가 큰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건 침착하게 대처한 승무원과 함께 사고를 막아준 탑승객들의 몫이 컸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뛰어내리려는 피의자를 승무원과 함께 막은 탑승객을 만나봤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출장을 마치고 대구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착륙 준비 방송이 나오고 모두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곧 착륙하겠거니 생각했던 바로 그때.
팡! 거리는 소리같이 그렇게 터지셨어요. 그리고 먼지하고 공기 같은 게 엄청 빠르게 안으로 들어왔었고.
큰 사고가 났다는 직감을 하곤 곧바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 사고 상황을 가장 잘 보여준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2분이 흘렀습니다. 쿵 하고 비행기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무사히 착륙해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때 승무원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이분 뛰어내리실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하셔서
가보니 이미 다리가 문 밖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가 비상구면 그 옆에 두 어르신들이 계셨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셨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승무원분들이 여기도 이렇게 잡고 그 뒤에 좌석 있는 부분에서도 잡고 이렇게 당기고 있는 상황이셨고.
피의자 덩치가 크다 보니 자칫 승무원들도 같이 딸려나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성 탑승객 3명이 붙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끌어올렸습니다.
앞쪽에서 어깨를 이렇게 동요매서 당겨서 복도로 끌어들인 거였죠.
용기 있는 행동 덕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말에 다 승무원 덕분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승무원분들께서 먼저 그분들을 그 행동으로 구해주려고 하셨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승무원분들이 먼저 움직여주셔서 저도 쉽게 움직였던 것 같거든요.
JTBC 윤두열입니다.
이번 사고로 기내 비상문 옆좌석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다리를 뻗을 수 있을 만큼 넓어서 사실 그동안 항공사들이 웃돈을 얹어 판매해왔던 자리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만석이 아니라면 문제의 좌석은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 여객기는 195석의 중소형 기종인 에어버스 A321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이 기종의 비상문 바로 옆 좌석을 만석이 아닌 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의 31A 좌석은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도 비상문 레버에 손이 닿고 맞은편에 승무원 좌석이 없어 제어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앞으로 이 자리는 가급적 비워두겠다는 겁니다. 비상문 근처 좌석은 앞좌석이 없어 다른 자리보다 넓고 다리도 뻗을 수 있어 레그룸이라고 불립니다. 실제 항공사들은 편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웃돈을 얹어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상 상황이 생기면 승무원과 함께 다른 승객의 탈출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안내받습니다. 그래서 15세 미만이나 노약자 등은 앉을 수 없고 항공사에서 좌석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승객은 배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상문 옆 좌석 승객에 대한 검증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승무원들을 도와 유사시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승객들에 대한 그 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그분들에 대한 그 사전 교육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공항과 서울아시아나 본사 등의 조사관을 급파해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늘 전국의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엔 비가 꽤 내렸지만 4년 만에 방역 제한이 없는 행사로 진행돼서 서울 조계사에만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시민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전합니다.
오색 연등이 가득한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법고가 연주됩니다.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합장과 함께 아기 부처의 몸을 씻는 관불의식이 진행됩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전국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뭐 기도할 것도 있고 그래서 마음 굳게 먹고 왔어요. 아무래도 건강하고 가정 화목하고 뭐 그런 거 빌러 왔어요.
오늘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나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제한이 모두 풀린 상태에서 열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조계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 불교 신자 1만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에서 완전히 벗어나 두려움 없이 이웃과 함께 활짝 웃으며 서로를 마주보는 온전한 부처님 오신 날을 3년 만에 맞이했습니다.
올해의 봉축 표현은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으로 국민 모두의 치유와 안정을 바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윤 대통령도 연등을 올리고 축사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인권 존중과 약자 보호, 세계 평화의 국정 철학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상생을 뜻하는 부처님의 자타불이 정신을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연휴 첫날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돼 충청과 경북, 전북 지역에는 오늘 화요일 30일까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만 괌을 강타한 제2호 태풍 마와르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 소식 성화선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빗줄기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비가 내립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충청과 전북,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글피까지 100mm가 넘는 비가 집중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립니다. 이번 비는 비교적 길고 강하게 쏟아집니다. 중부지방은 모레, 남부지방은 글피가 돼서야 그칠 전망입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북쪽의 찬 공기와 만나 정체전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점차 비구름대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괌을 강타했던 제2호 태풍 마와르는 필리핀 동쪽 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유동적이지만 대만 부근 해상까지 올라온 뒤 동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2호 태풍 마와르는 이동성 고기압이 점차 빠져나감에 따라 빠르게 전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와르는 일본 남쪽으로 향하거나 대만 부근 해상에서 약화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누리호가 쏘아올린 실용 위성들이 우주에서 지구로 신호를 보내고 레이더 안테나를 펼치며 서서히 임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포함해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나간 8기 가운데 2기의 위성은 아직 생사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10kg가량의 작은 초소형 위성 도요셋입니다. 4기가 한 묶음으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등과 함께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향했습니다. 발사 당일인 25일 저녁 8시쯤 제대로 궤도에 오른 1호기가 제일 먼저 지구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어 어제 새벽 6시 40분 2호기가 지구와 교신하고 오후 6시 24분쯤 4호기가 생존 신고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실종된 3호기입니다. 아직 정상적으로 발사됐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4기가 편대 비행을 하는 위성의 특성상 우주 날씨를 관측하는 임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개발한 다른 3개의 초소형 위성 가운데 하나도 아직 신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주일가량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성 자체가 굉장히 어떤 형상이 작고 한계도 좀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신호라든지 교신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마진을 좀 갖고 좀 시작한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호가 쏘아올린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안정적으로 임무를 준비 중입니다. 정부는 어제 저녁 6시 30분쯤 5m가 넘는 위성의 영상 레이더 안테나가 성공적으로 펼쳐졌다고 밝혔습니다. 안테나를 펼친 후 위성의 자세 제어 기능도 모두 정상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형 위성은 다음 주 우주 방사능 관측기 등 탑재 장비들의 기능을 점검합니다. 3개월간 준비를 무사히 마친다면 앞으로 2년 동안 하루 지구 15바퀴를 돌며 북극의 해빙과 산림 생태계를 관측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어제 서울 금천구 한복판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이후 차량에 실어 파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서울 톨게이트를 빠져나갈 무렵까지는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어제 아침 7시쯤 서울 금천구 지하 주차장에 숨어있던 한 남성이 여성을 향해 다가갑니다. 이어 수차례 흉기를 휘두릅니다. 피의자 김모 씨가 데이트 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입니다. 김 씨는 주변 사람들이 보는데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끌고 차로 걸어갑니다. 목격자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김 씨는 임산부인 여자친구가 다쳐서 병원에 가려 한다고 답했고 이어 경찰을 불러주겠다고 하자 내 차로 가는 게 빠르다며 목격자를 속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경찰 신고는 약 3시간 뒤에 주차장에서 혈흔을 발견한 건물 관리소장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목격자에게 경찰 신고를 만류했을 무렵 피해자는 살아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가 차에 태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정도였는데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갑자기 말이 없어졌다며 그때 죽었다는 걸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범행 발생 8시간 만에 피의자 김 씨의 주거지 인근인 파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피해자와 김 씨는 한때 연인 관계였습니다. 사건 발생 닷새 전 피해자가 김 씨에게 헤어지자 말했고 김 씨는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당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별에서 신고 범행이 이뤄지기까지 최지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데이트 폭력 신고가 범행 동기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김 씨와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 김 씨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꼴로 피해자 집에서 숙식하기도 했습니다. 일요일인 지난 21일 김 씨는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피해자의 집 근처 PC방 등에서 나흘간 숙식을 해결하며 머물렀습니다.
항상 원래 그 사주 둘이 살았어. 집 안 가고 잠깐 뭐 야단을 좀 안 해서 약간 좀 자리에서 잠을 자고 그런 로그인 해놓은 상태로 그런 식으로 거의 한 60시간 가까이 로그인.
그동안 김 씨는 분노가 쌓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김 씨는 피해자가 없는 사이 집에 들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TV를 부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씨는 이 소식을 듣고 온 피해자 팔을 잡아당겼고 피해자는 김 씨를 폭행과 재물 손괴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조사 직후 김 씨는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바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씨에 대해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얼마 전 북한 남성으로 보이는 시신 한 구가 서해 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몸에 스티로폼을 매단 채 떠내려온 것으로 보이는데 남성의 다리에는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체도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바다로 헤엄쳐 탈북을 시도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인천 강화도 앞바다에서 북한 남성으로 보이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몸에 스티로폼이 묶여 있었습니다. 또 다리에는 필로폰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체도 매달려 있었는데 정확한 양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리에 묶여있던 물체 성분을 정밀 분석 중입니다. 국정원과 통일부 등 정부 당국은 이 남성이 탈북하기 위해 바다를 헤엄쳐오다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스티로폼 등을 몸에 매단 채 바다로 헤엄쳐 탈북해온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약 범죄에 연루돼 마약을 몸에 지니고 탈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숨진 채로 발견돼 자세한 경위는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당국은 다리에 매달려 있던 뭉치가 마약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전부 폐기할 계획입니다. 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시신을 북한에 인계할지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으로 오는 아시아나 항공의 기체 결함이 발생해 이륙이 5시간 이상 지연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11시 55분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아시아나 항공 OZ-704편의 기체 결함 메시지가 떴고 정비 작업은 1시간 반 만에 마무리됐지만 마닐라 공항의 야간 비행 금지 제한으로 약 5시간 반인 오늘 오전 5시 18분 이륙했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계기판에 이상 신호가 떴다며 승객들에게 일부 보상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댐을 폭파해 홍수를 무기로 사용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도 러시아군이 동부 도네츠크 지역 카를리우카 댐 수문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네츠크주 군사행정수장이 공개한 영상에는 파괴된 댐에서 급류가 쏟아져 나오자 주민들은 긴급 대피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작전 지역이 침수됐고 댐 하류 지역은 봉쇄됐다고 전했습니다. 대지진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튀르키예를 재건할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지난달 중순 치러진 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내일 대선 결선 투표가 실시되는데요. 외신들은 무려 20년간 장기 집권해온 에르도안 현 대통령의 연임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튀르키예에서 또 한 번 대선이 치러집니다. 지난 14일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49.51%, 경쟁자 클루츠 다로울루 공화인민당 대표가 44.88%의 득표율을 올리면서 어느 후보도 과반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외신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연임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5.17%를 득표한 3위 후보가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입니다. 2003년부터 20년간 장기 집권을 해온 현 대통령이 연임하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어온 권위주의 통치, 이슬람교 중심주의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간 유지해온 친러시아 노선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유럽과는 이민자 문제 등 번번이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물가가 살인적으로 오르는 경제 상황도 국민들에겐 부담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올해 2월 대지진을 겪으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지만 대대적인 재건 공약을 내세워 많은 표를 얻기도 했습니다. 상대 후보인 클루츠 다로울루 대표는 2018년 이후 이어진 제왕적 대통령제 대신 의원 내각제를 복원하고 친서방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içinde bulunduğu durum parlak değil. Ve Türkiye'nin buradan çıkması lazım.
JTBC 백민경입니다.
미국에선 서비스에 만족했다는 의미로 팁을 주는 문화가 있죠. 하지만 요즘엔 관행처럼 여겨지던 팁 문화에 회의적인 소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산타모니카의 한 식당 계산서입니다. 아직 팁을 내기 전이지만 이미 음식값에 수수료 명목으로 16%가 더 붙어 있습니다. 미국에선 서비스 만족도에 따라 주문 금액 일부를 팁으로 주는 게 관행입니다. 하지만 일부 상점들이 물가 상승에 기대 팁을 올려받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선 팁플레이션이란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It's always like I feel since it asks, you feel more pressure to give a tip even if you're just ordering and there's no service being done.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무인 단말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키오스크로 주문하거나 포장을 해가는 경우에도 팁을 요구하는데 많게는 주문 금액의 50%까지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I think if it's a self-checkout and like no one's actually there like watching me like press the button, then I'm definitely less likely to give it.
I mean, if I've got good service, then I have no problem with 20%. If I have to do the self, do all the work, then no, I'm not going to tip anybody for that.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들의 생계수단이었던 팁 문화가 물가 상승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와 함께 해보죠. 시작해볼까요?
네. 우리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에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주 경쟁 빅뱅 이렇게 키워드로 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참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본격적인 우주 경쟁에 뛰어든 건데 앞서 있는 이제 해외 산업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보시면 빅뱅의 탑이 우주 여행을 가게 된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그래서 제목도 키워드에 빅뱅이 들어있는 그렇죠. 건가 해서 살짝 웃음이 났는데 네. 가수 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셜 미디어에 이런 사진들을 이제 올렸습니다. 보시면은 발사대 앞에서 이제 찍은 그런 사진이 있고 나사 로고가 있는 옷도 입고 이게 뭐냐면 디어문 프로젝트라고 해서 일본인 억만장자 마에자와 유사쿠가 기획한 우주여행 프로젝트고요. 탑이 이제 초대를 받은 거죠. 아직 언제 가는지는 정확하진 않은데 6일 동안 달 주변을 돌고 온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 그럼 궁금한 게 우주선은 뭘 타고 가는 것일까?
네, 사진을 한 장 더 보시죠. 탑이 올린 사진인데요. 보면 이제 VIP 출입증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스페이스X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스페이스X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일론 머스크죠.
네, 일론 머스크. 머스크의 우주선을 이용한다는 계획이고요. 머스크와 함께 치열하게 우주 경쟁을 펼치고 있는 억만장자들이 또 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있고요. 회사는 블루 오리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버진 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은 버진 갤럭틱으로 우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리치, 그러니까 민간이 우주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흐름.
네.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 있죠. 나사가 머스크, 베이조스와 이제 계약을 맺고 경쟁을 시키는 뭐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나사가 계획 중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가 있는데 여기서도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이 경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우주 관광 사업에 좀 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험 비행을 마치고서 6월 말부터 본격적인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티켓 가격이 45만 달러, 약 6억 원 정도 됩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도 누리호 성공을 발판으로 또 어떻게 민간 사업도 주도할지 흥미진진한 경쟁이 네.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보여주시죠.
네. 중국어가 유창한 이제 북한 유튜버가 온천 소개를 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놀러 오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북한도 유튜브를 이용해서 체제 선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걸로 보이는 이제 유튜브 계정이 있습니다. 영상을 꽤 올리고 있는데 아, 그리고 최근에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연미라는 여성이 등장을 했거든요. 첫 영상에서 만두를 빚으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국경 재개방을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들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온천 갔던 영상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 이번 주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제목을 보면 이제 유명한 온천을 탐험하고 있는 탐험하고 맛있는 온천 계란을 맛보는 북한 소녀 뭐 이런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연미라는 여성이 양덕 온천 문화 휴양지라는 곳에 갔습니다. 좀 더 찾아보니까 2019년 12월에 김정은이 준공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시설을 짓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때가 딱 코로나 사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딱 연미가 가서 중국어로 홍보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연미는 호텔방도 보여주고 호텔 조식도 먹고 온천에 들어가기도 하고 온천에서 삶은 계란도 먹고 열심히 홍보를 하더라고요.
북한이 이제 중국 국경을 개방하는 시점은 또 그럼 언제 될 것인가?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 보니까
홍콩 언론에 따르면 이제 다음 달, 그러니까 6월이면 국경을 개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려항공 여객기 정비 활동이 급증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또 북한이 9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선수단을 보낼 것이다. 이런 외신 보도도 나온 상황입니다.
어쨌든 봉쇄 조치를 계속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문을 여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유튜브에 저런 거 올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새롭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박진규 기자의 백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미친 것 같아. 이 상상 지금도 꿈이 같아. 아 모르겠어요.
세계 1위 중국 선수들을 물리친 두 선수는 경기가 끝나고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띠동갑인 전지희, 신유빈 두 선수가 환상의 호흡으로 세계 최강 중국조를 물리친 건데요. 36년 만에 세계선수권 대회 결승에 오른 우리 여자 탁구 복식팀은 드디어 내일 새벽 결승전을 치릅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중국 선수의 백핸드가 탁구대 밖으로 벗어나자 전지희, 신유빈이 두 팔을 번쩍 들고 환호합니다. 대회 3연패를 노리는 여자 복식 세계 1위를 상대로 3대 0 완승은 스스로도 놀랄 만한 결과였습니다.
아이고 잘했어. 아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게 뭐야 이게?
야 이거 꿈이야 꿈이지.
우리 탁구가 세계 선수권 대회 복식 결승에 오른 건 1987년 우승한 양영자, 현정화 이후 36년 만입니다. 띠동갑 두 선수의 호흡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신유빈이 상대 공격을 절묘하게 받아 넘기면 전지희는 강력한 포핸드 공격으로 점수를 따냈습니다.
뭐 상대가 잘하니까 피하려다가 졌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우리 것만 하자 이러니까 이겼네요.
양팀 모두 좌우를 오가며 펼친 긴 랠리 속 드라이브 대결에서의 승리는 감탄을 쏟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남자 못지않은 힘과 속도를 가진 중국조를 상대로 전지희는 반박자 빠른 탁구로 수비 타이밍을 빼앗았고 위기 순간마다 터져나온 공격은 짝꿍마저 감탄했습니다.
저는 언니 하나 더 야, 와, 와 해서 오, 막 이게 다였어요.
12년 전 탁구의 꿈 하나로 중국에서 귀화한 전지희는 세계 정상이란 목표에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꿈 같았어요. 저 진짜 이게 지금... 결승 올라가는 거 한번 저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 거 진짜 일단 파트너 너무 고마워.
내일 새벽 결승 상대는 중국의 또 다른 에이스 첸멍 왕이디죠.
결승까지 올라온 만큼 부담 갖지 말고 오늘처럼 그냥 즐겁게 후회 없는 경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난 대회에서 준우승한 남자 복식 장우진, 임종훈도 결승에 올라 오늘 밤 중국팀과 금메달을 놓고 다툽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데뷔 19년 만에 첫 영화 단독 주연 그리고 칸 진출까지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한 해를 보내고 있는 배우 진선규 씨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좀 드라마 촬영으로 바쁘신가요?
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드라마 찍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 드라마에서도 이제 악역을 센 캐릭터?
악역이라기보단 이런 인물이 악역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이제 있는 서사가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쪽으로 좀 가는.
네, 그러네요. 벗어나질 않네요.
그럼 센케랑 좀 잘 어울리시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좀 내가 갖지 않은, 보여지지 않은 모습이라서 그런지 막 배역이라는 걸 통해서 카메라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굉장한 또 카타르시스가 있기도 하고 재밌어요. 자, 그렇다고 착한 역할이 재미없다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지난달 이제 몸값 수상을 위해 칸에 다녀오셨습니다. 사실 좀 축하드릴 얘기가 좀 많은데 본인의 수상도 축하드리고 또 부인분께서 배우 박보경 씨가 이제 영화 화란으로 칸에 초청이 되셨습니다. 그때 이제 다녀오시면서 다음에 꼭 같이 오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신 걸 봤는데
저는 시리즈, 칸 국제 시리즈였으니까 한 달 전에 다녀왔는데 여보 꼭 다음에는 진짜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너무 좋겠다. 와이프도 배우니까 배우로서 한번 느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랬는데 화란으로 초청이 됐다고 그러길래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그러면서 서로 그냥
서로 뭐라고 하셨나요?
서로 참 성공한 것 같아.
여보 우리 성공했어.
배우로서 진짜 이 어려운 걸 둘 다 칸에 초청이 된 작품을 했다는 게 너무나도 좀 참 영광스럽다, 진짜 고마운 일이다,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둘이 자축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너무 그럴 만한 자리이고 그 시간을 견뎌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값진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지에서 이제 몸값 상영을 앞두고 브라보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판타스틱, 굿, 그레이트 그런 얘기들을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는데 굉장히 이 이야기에 약간 새로움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원테이크 방식이라는 거에 어떻게 이 실내에서 이 재난을 원테이크로 찍었지라는 약간의 그런 좀 놀라움? 그런 것도 가지고 계셨고.
그럼 원테이크로 가면 이거를 이제 NG 내면
맞아요.
본인이 안 내면 괜찮겠지만 상대 배우가 내면 눈치 엄청 보일 것 같고 막 서로 약간 되게 막 서로 틀리면 안 돼. 한 번에 가야 돼. 약간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연습을 너무 많이 했었고 카메라팀, 조명팀, 의상, 분장팀 이 모든 팀이 다 그 테이크를 위해서 악착같이 집중해요. 그래서 테이크가 딱 끝나서 감독님이 오케이 하면 우와!
다음 씬 찍자!
네, 다음 씬 끝났다! 이런 중간에 한 10분짜리 테이크에서 한 6분쯤에 등장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긴장을 많이 해요.
언제 들어가서 이렇게 잘 빠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다르니까.
왜냐하면 5분까지 잘 왔는데 6분째 자기가 들어가서 NG를 내면 이 테이크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돼야 되니까.
그러면 긴장되면 더 안 되잖아요, 연기 같은 건.
그래서 연습을 많이 많이 해놔가지고 그런 이제 NG들이 좀 많이 없었죠.
제가 알기론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옷을 아예 안 입었으면 좋겠다. 속옷 차림으로 많이 나오시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 역할을 딱 그 시나리오 보면서 느낀 건 내가 팬티만 입고 연기를 하는 것도 대단한 도전이고 재미있을 수 있겠다. 몸값의 형수, 몸값의 진선규 그러면 그 빨간 반스, 그 주황색 장화, 이런 걸로 탁 각인이 되면 좋겠다.
충분히 좀 각인이 된 것 같아요. 팬티 색깔도 사실은 본인이 고르신 겁니까?
아니요, 이 팬티도 사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의상 피팅을 하잖아요. 보통 작업에 들어가면
저는 속옷 피팅하셨습니까?
속옷 피팅을 여러 가지 회사의 여러 가지의 제품군과 여러 가지의 스타일 진짜로 심혈을 기울여서 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상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의 캐릭터를 보여주기도 하고 맞아요. 굉장히 좀 복잡한 인물 설정이었잖아요, 자체가.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속옷을 선택했다.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네요. 진선규 씨가 이제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게 아무래도 2017년 영화 범죄도시인데 이 작품을 수상까지 하셨고 근데 인생 그래서 그때가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었다.
난 아직 요만한데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너무 나를 너무 지켜 세워 주시는 것 같고 그런 게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좋은 것 이상으로 부담도 되고 이 분위기에 휩쓸려 가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좀 마음을 계속 다잡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단독 주연 작품까지 가기 19년이 걸렸고 정말 힘든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걸 다 견디셨잖아요. 그거를 견디게 해준 게 무엇이었을까?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제가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연기하는 게 즐겁고 와 이렇게 무대 위에서 색다른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있는 내 모습이 뿌듯하고 너무 신기했던 그런 감각, 그때의 감각들, 그게 제일 컸으니까 아마도 다 이겨내고 배우로서 꿈도 이루고 그리고 이렇게 남들에게 잘 알려지기도 하고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대중들이 진성규 배우를 어떻게 인식했으면 기억했으면 좋겠는지는?
저는 아직 그대로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것만으로도 나한테는 충분히 내 꿈을 다 이뤘으니까 꿈을 좀 또 이루어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좀 잘 나눠주고 싶고 새로운 작품, 새로운 배역을 맡겠지만 그런 배역들은 배우로서 끊임없이 안주하지 않고 조금씩 좀 더 나아지길 바라는 건 그 배우로서의 꿈이에요.
그래도 즐거웠기 때문에 연기를 했다는 말씀하시면서 눈을 반짝이는 그 모습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순수하게 연기를 좋아하고 작품을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변하지 마시고 지금 마음 그대로 다음 작품에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유튜브 고맙습니다.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종일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경북, 전북 지역 등에서는 벼락, 돌풍과 함께 많게는 10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